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6월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요. 한 달도 이겨내고 견뎌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7월이 됩니다. 해마다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7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살아내야 할 7월의 시작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6월도 신자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단언하건대요. 무더운 여름 7월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깊숙이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들의 삶을 새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복하는 7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요,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해 볼까요? 선포할 때 입술의 권세와 그 열매를 먹게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자, 이 외침이 7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주신 걸 감사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강건하셨죠?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7월의 북조선은 어떤 날씨인가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지요? 두 자매님은 7월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7월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 첫 아들을 낳아서 참으로 힘들고 아팠지만 첫 아들을 얻은 기쁨과 행복은 감히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7월은 엄마가 된 달입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의 7월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7월이 딱히 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계절상으로 봤을 때 더위가 시작되면서 장마도 교차적으로 오는 시기라 은근히 매력이 있는 달이라고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매력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인 자매님은 올해 7월은 이번 달은 많은 소소한 행복거리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떤 7월에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름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여름에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수영도 하고 수목원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네 등산도 가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방학도 있죠?
네, 맞아요.
예, 방학, 학교 가지 않은 방학이 있어서
네.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은 저와 두 자매님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잊고 있던 7월의 기억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지난 기억의 조각을 맞추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족이지만 타인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난주에는 가족이지만 타인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상적인 대화의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바라보는 대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기 위한 첫 번째로 바로 차이, 즉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럴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 말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마주보는 공감적 경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공감적 경청이란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느낌, 감정까지 알아차리고 수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감정을 이해하여 주고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어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방식을 통해서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고 있는 가족 관계에 희망을 나누어드리는 시간으로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정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희정 씨는 오랫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 남편의 말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희정 씨 남편은 아내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정도가 아니었다. 늘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말투가 입에 밴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했다.
대충 아무거나 입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은 아내 희정 씨를 뭐 아랫사람보다 못하게 대하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아, 하인처럼 대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맞을까요?
네, 부부 사이 맞습니다. 이런 남편이 희정 씨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희정 씨는 남편 앞에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세게 항변도 했고 말다툼도 벌였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정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화나고 힘들면 도피처로 삼을 친정도 하소연할 대상도 없었다.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희정 씨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남편의 언어폭력을 견뎠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고 정신이 황폐해졌다.
네, 사례의 희정 씨는요, 이미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데요. 사례 희정 씨의 남편은 남보다 못한 가족입니다. 가족 같지만 타인이죠.
선생님,
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말의 힘이 이런 것이군요.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뱉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남편이 아내인 희정 씨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니 말이 무섭네요.
네.
그래서 말을 정말 잘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볼 수 없는 마음은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칼이 되어 마음을 계속 찌르고 상처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마주보는 공감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공감적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마음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수인 자매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감적 대화는 경청과 공감적 경청이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적 대화에는요, 모든 말이 대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경청입니다. 자, 경청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 손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첫째로는 집중적 경청입니다. 집중적 경청이란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반응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몸과 마음으로 흡입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대화는 말인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는요, 언어 자체는 7% 정도이고요, 몸의 행동이 55%, 목소리나 억양이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 경청을 할 때는요,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몸짓, 말투, 목소리, 억양 등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태도나 말씨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눈을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반응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듣는 자의 태도, 즉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굽혀서 듣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둘째로는 반영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에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말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상대방의 말로 다시 전해주는 맞장구를 쳐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로 네. 다시 전해주면, 아,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신뢰랑 믿음이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말로 전해주는 맞장구 쳐주기 대안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수인자매님. 이 맞장구 쳐주는 대화법을 다른 말로 반영적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요, 반영하는 대화법을 듣기 치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듣기 치료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어려운, 즉 경청이 어려운 분들, 지난 시간에 나눈 여러 환경의 요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대화 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언어 방식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의미로 듣기 치료라고도 합니다. 이 대화법은요, 요약해서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로 나눠서 대화가 진행됩니다. 두 자매님이랑 함께 대화의 사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시어 일상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영하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소리 자매님, 나는 자매님과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소리 자매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빵을 좋아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빵을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빵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인분이 소개를 해줘서 좋은 빵집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빵집에 가서 제가 먹을 수 있는 빵을 사들고 집에 와서 먹었더니, 아,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소소한 행복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아, 건강상의 이유로 빵을 못 드셨는데 또 지인분이 소개해 주셔서 또 건강한 빵을 드셔서 되게 즐겁고 감사한 경험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네네, 잘 이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소리 자매님이 대화가 요약 반영하기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혹시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실은 지인의 얘기를 통해서 직접 그 장소에 가봤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게가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해서 건강한 빵을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빵집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눔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수인자 자매님이 드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해하는 부분을 말하여 수인 자매님에게 전달하는 인정하기 표현입니다. 그럼 공감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리 자매님이 수인 자매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수인 자매님이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떠올리면서 감정의 단어를 넣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공감하기, 공감적 경청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수인 자매님, 제가 수인 자매님의 말을 듣고 보니 수인 자매님이 그런 좋은 질의 빵을 드시고 또 그 빵을 드시면서 되게 행복한 경험을 하셨고 또 그 빵집의 사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뿌듯함과 되게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이해했는데 혹시 제가 느낀 게 맞을까요?
네, 소리 자매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 네. 수인 자매님, 저랑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두 자매님이 나눈 대화 방식이 바로 반영적 대화법이며 듣기 치료입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제가 좀 더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상대방이 내가 말한 내용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확 들면서 초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인 자매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수인 자매님이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해가 되면서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기 치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 경청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훈련 및 연습의 과정을 경험케 하면서요. 단계적으로 듣기가 가능해지고 경청의 자세를 통한 공감적 경청이 되는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관계 회복의 기본은 바로 듣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듣기가 될 때 일그러지고 뒤틀린 관계를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듣기 참 중요합니다.
듣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금 알게 되었고요.
네.
듣는 귀가 열려야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아요. 수인 자매님의 말처럼 듣기 훈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엔 공감입니다. 자, 공감은 무엇이었을까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인간관계 능력의 기본이다. 타인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감은 마음 알아주기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과 타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읽어줄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한다. 공감이란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의 심리학의 대부인 칼 로저스의 말인데요.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공감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심각한 지경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착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늘 믿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 아무런 책임감도 꿈도 없는 문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부터 부모는 7개월간 아들의 회복을 위해 매달렸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보고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아이의 가슴은 이미 돌덩어리가 되어 내가 쏟아내는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절망한 내 마음에 하나님은 물으셨다. 예, 너 아들 철수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가슴과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냥 아들을 바꿔보려고 수개월 동안 몸부림쳤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들 철수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셨고 난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날 철수의 엄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수개월 동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후 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아이와 엄마는요, 마음과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습니다. 아들 철수의 삶은 눈이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 추가로 나누겠습니다. 공감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인자매님 알 수가 있을까요?
사례의 아들 철수처럼 외롭고 상처받고 힘들 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소외되어 있을 때 자기 가치를 의심하거나 정체감이 불확실할 때 위기 상황일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타인이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면 깊은 이해를 해준다고 경험하게 됩니다. 공감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오늘은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회복되는 길로 대화에서 공감적 대화 그리고 반영적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두 자매님 어떠신가요? 일상에서 연습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자매님들의 지금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사례를 잠깐 나누셨잖아요. 반영적 대화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수인자매님 어떠셔요?
제가 말하는 입장이었을 때는
네.
저의 속사정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를 좀 꺼려했을 텐데
네.
상대가 집중해서 들어주는 그 모습에 더 신이 나서 내 얘기를 상대방에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만큼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청하는 모습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의 말한 언어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감사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감사의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았어요 했으면 그 좋았어요의 단어로 바로 말해주는 것이 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라는 경청, 신뢰를 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저도 되게 듣기의 힘이 되게 중요하구나. 되게 이렇게 듣기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게 되었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은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던가 아니면 신뢰롭게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소리자매님, 반영적 대화 우리 사례 나눌 때, 네. 듣는 거. 네.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듣는 거 엄청 어려워서 집중을 엄청 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예, 그 생각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상황이었을지도 그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또 어떻게 느꼈을지도 되게 너무 공감이 돼서, 이게 진짜 중요한 대화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단어만 딱 꽂히게 되면 다른 이야기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경청의 자세에서 사실 집중해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사실은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은 더 어렵습니다.
네.
아까 소리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때 상황도 그려진다라고 표현해 네, 주셨죠.
네.
예. 그 상황이 그려졌을 때는 내가 수인자매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빵을 사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던 사람들, 또 수인자매님이 먹고 싶은 빵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맛있는 빵을 샀을 때 얼마나 더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네. 이런 감정도 느끼게 되는 게 경청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희가 반영적 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두 분을 통해서 짧게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 수인자매님 일상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제 삶에 구현을 해서 조금씩 연습을 해보다 보면
네.
언젠가는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상대도 알고 저도 알고 대화의 질을 좀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소리자매님도 관계의 모습 속에서 이런 훈련 계속 하시면 좋겠죠?
네.
어떠신가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듣기 훈련.
네.
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두 자매님들처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관계를 새롭게 세워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요, 통하는 대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안정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치유는요, 바로 안전한 환경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습관적이고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잘못 전달되어서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마음과 마음이 마주보는 관계는 듣기로부터 시작되어 공감으로 마무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아온 시간을 우리는 거슬려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서로의 노력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청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길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내용을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또 특히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어떻게 이해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내용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관련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생소하고 또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크게 이제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당시 구약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기대를 막론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고요.
제사법은요?
네, 제사법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7절 그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여기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필요가 없나니? 네. 왜냐하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리는 여러 재산을 대신하여 자기를 드렸어요.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즉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날 죄 씻음을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 씻음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읽고 묵상한 이야기인데 민수기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고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 12명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정탐꾼들은 악평하여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거주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나요?
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한다라는 거냐? 어떻게 죽게 한다라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오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왜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구원을 받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와 관련된 많은 참고 도서를 읽어보면 민수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반역이에요.
반역이라고요?
네.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반역이라는 뜻이 뭘까?
무슨 뜻일까요?
반역은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는 것이 반역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시죠.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20세 이상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생각해야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하나요?
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을까요?
죄 씻음에 관련한 각종 희생 제사와 제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을 죄를 우리가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죄를 씻어야 되느냐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하세요. 이러한 제사들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드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해요.
향기롭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향기롭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즐겁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금까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크게 분노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셨지만 지금 죄심을 통해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용서하시겠다. 그러니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바로 그런 의도였군요. 죄 씻음에 관련한 각종 희생 제사와 제물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군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분노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종 죄 씻음을 통한 희생제사와 제물들을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죄 씻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씻어줄 테니까 이 죄 씻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혹시 우리 두 분은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죄를 짓고 나면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스스로에게 너무 한심하다. 너 정말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책하고
네.
책망한다.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응당 또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반응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사라지면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이제 그냥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불평도 하고 뭐 미워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구나라는 오히려. 생각을 네,
아, 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 네. 그래요. 아, 혹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혹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함.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씻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시는구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죄 씻음에 대한 예배 행위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렇죠.
의미를 생각해보니 은혜롭게 다가오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우리 모두도 사실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원하신다. 너무 좋네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환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서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사실 죄 씻음을 위한 제사들이나 규례들을 읽을 때 낯설고 생소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보다도 우리와의 관계를 더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묵상 중에서 또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 내용인데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에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네. 혹시 은미자매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혹시 혹시라도 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조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 기다려주시는 것 같다. 좋네요.
그래서 살짝 알면서도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한 세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세 번 하다가
네, 3세 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네. 하다가 또 돌아가요.
아, 돌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그게 마음의 어떤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규와 윤례를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들도 그 무리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제사의 예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네. 네. 그들이 비록 광야길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많은 제사들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죄 씻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소리 하파요 늘 찬송.